매기 성경 강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언제나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되어서 오늘도 나누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있었고 또 야고보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 참된 구원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15장 17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 날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요. 주를 찾는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18절 보세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짧게 요약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장래 일에 대해 분명한 계획이 있으심을 이해하였던 거죠. 이는 야고보는 결정을 내릴 만한 내릴 일만 남았던 겁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어떤 결정인가?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화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예의상 몇 가지 어떤 일들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즉 돌아온 이방인들이죠, 우상 숭배를 그만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특별한 또 특별히 언급된 이유는 고린도전서에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쨌건 그때 이방인들은 어딜 가나 우상 숭배하는데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가장 좋은 동물을 취하여서 그것을 신에게 바쳤단 말이죠.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들이 동물들을 취하여 제사를 드리면 영적인 존재인 신들은 그 동물의 영적인 부분을 취해 먹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후에 사람들은 그 고기를 가져다가 이교도 신전에 있는 고기점에서 그 고기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에는 뭐 이 장소가 가장 뭐 고기 사고 파는데 좋은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 이방 신전이 있는 자리가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가게에서 고기를 샀고 이것은 그들에게 양심의 꺼리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어느 것도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오래도록 받아왔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것은 저녁 식사에 유대인 형제를 초대한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것을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유대인 형제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요구는 이방인들을 모세 율법화에 두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유대인 형제들에게는 양심의 꺼리는 것이 되는 그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또한 간음하지 말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왜 이것이 특별히 언급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은 그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무뎌져 있었다고요. 사실 간음은 실제로 종교의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은 음행을 그만두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그들의 유대인 형제들에게는 아주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예의상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1절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제 여기서 야고보는 그의 부탁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세율법, 그 중에서 특히 의식법을 지키는데 익숙해 있기에 그들의 이러한 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관습으로부터 금방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각 성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어줌으로써 훈련받아왔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기라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에 새롭게 언급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실라는 다음 전도여행 때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 편지에 나타난 사랑을 여러분들 또 사람들을 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건 참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여기서 나간 사람들 즉 유대 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아무런 권고도 또 권위도 받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성도들을 율법화해 두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그 일을 한다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기들의 독단이고 자기들의 잘못된 깨달음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25절로 26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교회는 엄선된 사람들 곧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하여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받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 지불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그들이 만일 바울과 바나바만을 다시 보낸다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 신자들은 행여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본문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라고 했는데 이로 보아서 성령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저들 마음대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그 결정사항인데 어떤 내용인가 29절로 가보실까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함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삼가달라고 부탁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방인 성도들은 모세 율법에 어떠한 것도 지키라고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모세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예의를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신자들이 특별히 금기로 여기고 있는 또 신앙 윤리적으로 합당치 않은 몇 가지를 부탁하게 되는데 그 부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참 여러 가지로 결정을 예루살렘 그 총회가 잘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30절로 31절입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복음에는 위로와 안위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정죄만이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를 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거울 앞에서 야, 내 모습이 참 형편없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당히 멀리 동떨어져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분께서는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받아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34절은 이제 없는 거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되돌아가되 그랬어요. 돌아가되. 자, 바울과 실라가 서로 함께 잘 다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라는 바울을 좋아했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면 또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만족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간에 그는 얼마간 이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35절 봐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순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사역자인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머물면서 섬겼던 겁니다. 그들은 그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실까요? 36절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이제 바울은 그들이 세운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볼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가 알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온전히 가르치고 또 세우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우리는 바나바를 매우 관대하고 은혜스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가 요한에게 또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그의 마음에 결정이 되자 그는 냉혹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봐야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각기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기를 원하고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저는 이 두 사도가 약간 차이로 약간의 말다툼을 했다는 것에 어찌 보면 위로도 받게 되고 이게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도 제게 이들도 인간이고 또 사도들일지라도 서로 다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결함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것도 깨트리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교회를 나누지 않았고 서로 갈라서서 안디옥에 두 개의 다른 교회들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부딪히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참고해서 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39절 서로 시임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더 이상 바나바의 행적과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그 뒤 쿠브로로 가서 거기서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본래 쿠브로로부터 왔으니까요. 그곳은 고향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그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전에 내려오는 전승으로부터 그가 거기서 위대한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구브로로부터 한 위대한 선교사가 북아프리카로 파송받게 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바나바는 성경 기록에서 생략이 됩니다. 성경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 보게 되는 것이죠. 40절로 41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전에 선교 계획을 하나만 세웠으나 이제는 두 개의 큰 선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한 곳으로 바울은 다른 곳으로 파송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나름대로의 이 교회를 정한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출발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15장을 마치고 16장으로 들어가는데 15장의 마지막 절은 실제 전도 여행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였다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부터 그들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방문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곳은 유대인들로 문제가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그들을 모세 율법하에 두려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 인도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의 가장 강한 선언이고 또 죄인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 역시 은혜로 산다고 하는 은혜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삶의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함께 성경 지도를 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펴보시죠. 성경 뒤쪽이라든가 앞쪽에 있죠. 그러면서 바울 선교사와 함께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함께하는 이 여행은 무척이나 나름대로의 그 전율을 느끼는 체험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제2차 전도 여행에서는 우리는 그와 함께 유럽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그는 마침내 빌립보에 가서 그 감옥에 나름대로 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 그 가운데서 참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지진이 감옥을 흔들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16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구원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지은 구원을 열망하라를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